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억제 핵작전 공동지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약을 해왔습니다. 핵 확장 억제를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해왔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오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켜줄까 하는 의구심이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은 이 같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보 공유, 그다음에 위기 시의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합의한 것이 저는 중요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미국과 나토의 핵 공유를 미국과 한국과의 핵 억제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강력하다고 보시는지요?
나토의 핵 공유의 경우에는 전술 핵이 나토 국가들 본토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한국은 그렇지 않은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 점이 한국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 즉 불안감은 나토 국가 국민들에 비해서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대로만 이행이 잘 된다면은 한미 간의 상호 협력 수준은 오히려 나토와 미국 간의 협력 수준보다도 더 심층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판도가 이제 트럼프 대 카멀라 해리스가 됐는데요.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후보로 지명한 이후에 대선 판도가 상당히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당선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아직 북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권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을지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할 수 있을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 한미 당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트럼프는 올 5월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활용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고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다면은 한국 정부는 그 요구에 응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만약에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의 그 분담금 협상, SMA 협상, 그 결과는 트럼프 2기 출범식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삼각연대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삼각연대가 완성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동북아 국제정세를 한미일대 북중러라고 하는 삼각 대결 구도로 파악하는 것을 그건 냉전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사이를 가능한 한 멀어지게 만들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 주도 일극 질서를 약화시키고 다극 질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외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외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동맹 부활과 같은 최근에 북러 양국 관계의 강화는 현 상황에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전술적 차원의 담합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야 할까요?
한국은 당분간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의 전략의 차이, 이것을 주목하고 중국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즉 레드라인을 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중국을 그 독려하는 외교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가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한국으로 망명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 적대국가 관계론을 내세우고 남북 간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리일규 참사관의 설명이 새로웠습니다. 리일규 참사관뿐만 아니라 수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1년 이내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과거의 탈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이 되고 북한 권력자가 이것을 통제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는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북한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제 유지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영관 전 장관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